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나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아주 막연하게 생각해서 죽음에는 이 세상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고 해방된다. 그래서 죽음을 스스로 택하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도 많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그러면은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곳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을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고 죽음은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로서 온 것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정반대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고 나면은 무한한 고통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고통과 이 아픔, 슬픔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구절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다 강론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살펴봐야 될 그런 진리가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구절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죽음과 그 심판, 죽음과 대심판 사이에 있는 그 중간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한 말씀을 듣고 이런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떠한 상태로 심판을 기다리는가? 대심판 때까지 어떠한 상태로 사람들은 있게 되는가? 그리고 심판 바로 전과 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저는 그런 의문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중간 상태에 대한 그런 진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대심판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가지고 내세에서 있는 그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중간 상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중간 상태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네 당시에 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곧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시간이 자꾸 이렇게 지체되니까 교부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구절을 할애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많은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몇몇 구절 이야기하는 구절이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더 이상 넘어서는 우리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중간 상태라 그러면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 부활 때까지 부활한다는 것은 그 죽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무덤에 들어가고 썩어지죠.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서 내세로 가서 이렇게 있지만은 그렇게 분리돼서 다시 이제 그 영화로운 몸과 결합되는 상태가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가 다시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그 부활이죠. 이게 대심판 때입니다. 그때까지의 이 상태, 영혼의 상태를 이제 논하는 그런 것을 이제 중간 상태에 관한 어떤 논이라 또는 그런 어떤 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심판 때까지 영혼이 어떤 상태로 심판을 기다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어디서 기다리는가 하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이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논의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반하지 않은 사람의 이 이성의 유추라든지 추론이라는 것은 나중에 결국은 잘못된 그런 교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미신적인 그런 데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할 때 반드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지지구절들을 가지고 근거구절들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 또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저 이성적인 추론, 논리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성경에서 아주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의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의 진리 안에서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간 상태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상태로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대심판을 기다리는가 답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오류들과 견해들을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중간 상태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아주 잘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잘 총체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 1항에 보면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그런 구절이지만은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서 썩으나 영혼은 죽지 아니하는 본질을 소유하였기에 바로 그 영혼은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때 의인의 영혼은 거룩함 중에서 온전해지고 지극히 높은 천국에 영접되어서 그곳에서 저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게 되고 저들의 육체는 온전하게 구속되기를 기다리지만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고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지극히 어두운 상태에서 지나게 되며 대심판이 나를 기다리게 된다.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이 두 곳 외에는 성경이 어느 곳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약의 내용이고 이 더 이상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의인의 영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의 영혼은 곧바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복락 상태에서 대심판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다시 또 영화로운 몸과 결합될 그날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영혼,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이 육체와 분리되는 즉시 지옥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 두 곳 외에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외에 다른 곳은 없다 그랬어요. 다른 곳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 두 곳 중에 하나에 즉시로 가게 되고 대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장소가 없습니다. 오직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진리를 말해주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강도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상에서 죽어가는 그 강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강도,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 즉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의 육체는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죽은 상태로 있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강도의 영혼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곧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대심판 이후에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오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서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에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서 이 말은 죽어서거든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제 살아서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속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심은 지금이라도 당장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믿는 무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육체로 남아있다 이랬거든요. 여기 이 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은 죽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 말은 천국에 있다는 것, 천국에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즉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죽는 즉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어떤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고 어떤 다른 상태에 있다면은 바울이 이와 같이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더 즐겁고 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더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면서 즉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뭐 중간에 잠시 어떤 머무르거나 대기하거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즉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는 즉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기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의미하고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몇 구절 성경에서 들은 것만 보아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즉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즉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제가 읽어드린 그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읽어드린 신앙고백서 보면은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고 이랬습니다. 죽으면 악인의 영혼이 지옥에 던져진다. 즉시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랬습니다. 여기 이 땅에서 죽었는데 깨어나기는 지옥에서 깨어났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죽는 즉시, 육체와 분리되는 즉시 그 영혼이 오직 두 곳에만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없어요. 그것도 즉시 갑니다. 즉시 갑니다. 그래서 가끔 설교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동차로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데 쌩 달리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이 지옥에 이 떨어지는 뚜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입구가. 그래서 그곳이 고속도로 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라고 하는 건 대단히 두려운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대단히 두려운 상태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해주는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랬거든요. 형벌 아래 두어, 이 말은 지옥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지옥 고통 가운데서 가두어 두고서 심판날까지 기다리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베드로 후서 2장 9절 바로 이전에 4절에서는 범죄한 천사들의 경우를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범죄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죽으면은 그 영혼을 지옥 어두운 곳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고통 가운데 지켜둔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의 복락에서 심판 때까지 이렇게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중간 상태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구절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구절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분명하고 이게 오해할 만한 그런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죽고 나면 즉시로 영혼이 천국과 지옥이, 지옥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인류의 종말과 함께 오는 대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대심판 때는 인류의 종말이 오는 날이고 또 부활의 날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이고 첫 하늘과 첫 땅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이고 그런 날이에요. 이게 대심판의 날은 단순하게 심판의 개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 오직 두 곳, 내세의 두 곳에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날을. 어떤 영혼들은 수천 년 동안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인이라든지 나멧과 같은 그런 사람은 지금 수천 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천국에서 지극한 복락 가운데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랬거든요. 천국을 묘사하는데 거기 누가 가 있는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믿는 사람이 죽어서 영혼 육체와 분리되는 즉시 그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영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거죠. 아벨과 같은 사람들이죠. 영혼들이죠. 천년 동안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까지. 그러니까 중간 상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중간 상태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수천 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그 당일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날 재림하면은. 지금 죽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부터 그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죽음과 심판 사이에 그 중간에 상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진리를 들으면은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죽어서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갔으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죽어서 지옥이나 천국 가면 됐지 더 이상 다시 이 변경이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럼 그걸로서 끝나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무슨 대심판에 또다시 심판을 받아 이게 필요한가? 그러니까 죽는 즉시 운명이 완전히 갈렸고 한 사람 지옥, 한 사람 천국이라면 그 상태로 그냥 영원히 가면 되는 게 아닌가? 왜 중간에 또 부활이 있고 대심판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답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만의 구원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대단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좁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온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떤 영혼들을 천국이나 지옥에 보내는 것으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근시안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파괴된 사람이나 온 우주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파괴된 온 우주나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이 영혼과 육체가 손상되고 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온 피조세계, 땅도, 온 우주가 다 영향을 받고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의 그 영혼만을 구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그 본래의 모습대로 그대로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고 사람의 육체도 구원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던 그 온 피조세계도 다시 구원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갈망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만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받았던 이 피조 세계도 물론 의나시킨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하시킨 건데 어쨌든지 간에 피조 세계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그때가 되면은 자신들도 이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데서 완전히 해방된다.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 우주적이고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단순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으로서 끝내는 그런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심판 때 모든 것이 다 복원되는 그날이 오. 그게 대심판의 날이거든요. 대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정죄하고 정죄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다시 완전히 회복시키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사라지게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복원시킵니다. 그래서 이 대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 구속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가 있다 하더라도 대심판 전까지는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몸과 연합되는 부활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영원히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로 다시 영원한 운명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죽고 난 다음에 운명이 완전히 갈리고 더 이상 변동이 없는데 왜 다시 대심판 때 판결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미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결정나는데 왜 대심판이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적절한 답은 이 조직신학자 루이스 볼코브의 말을 인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대심판의 목적이 단지 사람들의 미래 상태를 판결하고 결정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이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모든 이성적 피조물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언적 영광을 정식적, 법정적 행위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의를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은혜와 자비의 위엄을 다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이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이 대심판의 차원은. 그러면서 볼컵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더욱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최후의 심판은 각인이 죽을 때 받는 심판과는 여러 가지로 다를 것이라는 사실이다. 최후의 심판은 은밀하게 하지 않고 공개적이며 영혼에게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육체에도 관계된 것이고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심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심판은 죽어서 곧바로 이 운명이 결정된 이 심판하고 은밀히 진행된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굉장한 사건이 거기 일어나는데 그 심판의 가장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높여지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 살면서 불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멋대로잖아요. 물론 그들이 죽어서 은밀하게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만인이 보인 앞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또 다른 한편으로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풍성하신지 하는 것을 만인에게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그 장소로서 대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천국과 지옥에서 영혼만이 그것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중간 상태에 관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뭐 그게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성경을 정직하게 근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 스올과 하데스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교리인데,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스올 그러면은 이 무덤, 지하세계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근데 그 구약 성경에서 스올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그게 말하는 게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음부에 떨어진다 이렇게 성경, 구약 성경에 번역하잖아요. 이 음부가 스올인데,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악한 자가 음부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말하는 바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하데스라고 번역합니다. 하데스. 같은 개념이거든요. 하데스 이것도 지하세계 이런 뜻인데, 이 고통의 장소, 흰놈의 골짜기 이런 거하고 연관된 그런 것인데, 아무튼 구약이나 신약이나 음부라고 번역된 그런 이 스올이나 하데스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스올과 하데스 이 개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교리를 이렇게 전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 이 스올과 하데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의인과 악인이 죽음에는 모두 함께 들어가는 어떤 중립적인 장소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동일한 이 스올과 하데스라는 장소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판날까지 기다리다가 심판날 때 판결나면은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죽으면은 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한 곳으로 간다 이런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스올과 하데스 이런 교리는 이 경건한 사람이나 악인이 모두 같은 곳에 간다. 그래서 도덕적인 구분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스올과 하데스 교리도 나중에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구분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복잡하지만은 어쩐지 그 모든 스올과 하데스에 관련된 그런 교리들은 성경에 없는 그런 교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간 상태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저치 의인과 악인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그겁니다. 중간 상태에 대한 이런 잘못된 오해 중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로마 카톨릭의 연옥 교리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연옥 교리. 이 연옥 교리는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이 교리는 어떤 한 순간에 이렇게 나온 교리가 아닌데, 이 연옥 교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1438년부터 1445년에 있었던 피렌체 공의회와 1545년부터 1563년에 있었던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12세기에 이 교황이 이제 선언하고 하면서 이 뿌리가 있고 그 더 깊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더 깊이 내려가면은 교부 시대에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중간 상태에 관한 그 교리들을 이 발전시키면서 거기 이제 어떤 개념들이 들어오게 되냐면은 이 중간 상태의 교리에서 영혼의 점진적인 정화의 교리 이런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중간 상태에서 영혼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화된다, 성결하게 된다. 그게 나중에 점진적으로 오면서 중세 시대의 로마 카톨릭의 연옥 교리로 이렇게 발전해 가게 되는데, 이 연옥 교리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순교자와 같이 성인들은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일반 평신도들은 곧바로 들어가기에는 여전히 이 작은 죄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들은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연옥이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불로서 정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정화 과정.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연옥에 가 있으면은 이 자기 아는 신자들이 기도해 주거나 미사 드려 주거나 헌금을 많이 해 주면은 그게 빨리 정화돼 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그다음에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연옥 교리입니다. 예, 사실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면죄부 사건도 이 잘못된 교리와 연관이 있는 것인데, 아주 대단히 위험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교리를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제가 이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잘못된 논쟁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단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이 교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대단히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에 가서 그 남아있는,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으로 해결하지 못한 죄악들을 불러서 해결해야 된다. 이 개념이 들어가 있고, 이 암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십자가의 교리의 대속의 이 속죄 교리를 아주 약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이 연옥교회는 대단히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방탕한 이 삶을 살도록 조장하는 효과도 있어요. 제가 그냥 느슨하게 살더라도 나중에 죽어서 내 가족이 기도해 주면은 되겠지. 이런 개념을 조장시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 교리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옥교리가 그러면 근거하는 구절이 어디냐? 연옥교리가 근거하는 가장 최대의 구절은 정경인 성경이 없습니다. 이 성경 말고 성경 모조품들이 있거든요. 그걸 외경이라 합니다. 성경 모조품 외경에 한 구절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마카비후서 12장 42절부터 45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2천 드라크마의 은을 수집하여 속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는 부활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훌륭하고도 명예스러운 행위를 한 것이었다. 만일에 그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상하지 않았더라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또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불필요하고도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그가 경건한 가운데 사망한 자들의 부활을 위하여 많은 공덕을 쌓은 것이라면 였다면 그것은 선하고 거룩한 생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죽은 자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죄값을 치렀다. 이 구절에 연옥이 근거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유대 지도자 마카비가 2천 드라카마 모집해가지고 예루살렘 보낸 게 죽은 자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온 것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헌금 낸 것이 죄값하고 죄를 속하는 것하고 연관을 시킨 거지. 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외경은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절 하나에 근거해가지고 연옥교를 세우고 물론 이 성경에도 그들이 지지하는 근거로 삼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구절에서 예를 들어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는 이 터이고 그 위에 금, 은, 지푸라기 이런 걸 세우면 불로서 공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 연옥교리의 기초로 삼아요. 그래서 그 불이 이제 연옥에서 이제 죄를 정화시키는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마카비어스하고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는 그 두 구절이 연옥교리의 제일 든든한 지지 기반인데 둘 다 그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제공해 주지 않고 있어요. 중간 상태에서 연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중간 상태에 연옥이라는 게 없고 사람이 죽으면 지옥과 천국에 가고 더 이상 큰 구렁이 있어서 넘나들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또는 기도를 드려준다거나 예배를 드려줘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에게 조금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 뭐 스올과 하데스 개념의 그런 중간 상태도 없고 연옥 같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중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혼의 상태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상태는 죽으면은 즉시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에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 대심판이 있을 때까지 잠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영혼 수면설이라고 합니다. 수면설. 죽으면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고 난 다음에 잠자게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비유한 것을 마치 영혼이 잠자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 그 자체가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됐지 영혼 그 자체가 잠잔다고 말하는 것은 한 구절도 없어요.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영혼 소멸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의 영혼은 의식이 있어가 천국에 가지만은 불신자들의 영혼은 죽는 즉시 소멸돼 버린다 그래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여호와 증인이거든요. 여호와 증인의 이 창세자였던 러셀은 청년 시절에 설교를 듣다가 일반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그거 싫어가지고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세운 게 여호와 증인인데 그래서 여호와 증인 교리에는 지옥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소멸된다 그래요. 그래서 영혼 소멸설 같은 경우 다 이게 허황되게 꾸며낸 것이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건부 멸절설이라 그래가지고 믿으면은 영생 조건적으로 영생을 이렇게 영혼이 불멸하게 선물로 받지만은 믿지 않으면은 이제 멸절하게 된다. 아무튼 이런 중간 상태에 관한 이 성경에도 없는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죽고 나면은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본문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죽음과 대심판 사이에 사람이 갈 수 있는 오직 두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인 것입니다. 거기서 마지막 대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심판은 모든 인류의 종지부를 찢는 역사의 종지부를 찢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죽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까지 복음을 믿어서 이 구원을 얻어야지 죽고 나서는 곧바로 천국과 지옥에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변개되지 않습니다. 연옥이라는 게 없습니다. 서울과 하데스도 없어요. 사람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뭐 조건적으로 이렇게 멸절되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과 지옥에 가고 그 상태는 절대 변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지 영원한 복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이 흉악한 죄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는 살아있는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세월을 불타는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모든 인류는 다 지옥에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심판도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락이 그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복음을 믿고 복음에서 말하는 그 풍성한 영생과 그 복락들을 다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엄중한 진리를 잘 모르고 또 곡해하기 때문에 영혼이 매우 느슨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런 엄중한 지옥과 천국의 그런 교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떠한 상태에 있게 되는지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진리를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